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저희가 이제 계속 그 성경부, 기초성경부 지금 2과를 1과 끝내고 이제 2단계 2과를 하고 있는데요.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12가지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12가지 중에서 저희가 지난주까지 10가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한 게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된다라는 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두 가지를 하고 원래는 3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3과가 또 한번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서 오늘은 그냥 2과 마지막 11, 12에 해당하는 영적 제사장이 되는 것과 또 구세주를 변호사로 갖게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번째,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구원받을 때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들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우리 이제, 보통 우리가 아담 그러는데 사실 뭐, 이렇게 우리가 한국적인 그 정서로 보면은 그냥 아담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잖아요? 아담 할아버지라 그래야 되나 뭐.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또 배운 바에 의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한 형제니까. 예. 아담이 창조되고 나서, 에덴 동산에 거했었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거했던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거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또 아담이 대답하고 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에게 일들을 맡기시고 이렇게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교제하면서 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아담이 이렇게 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담이 우리가 잘 알듯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왜 그랬냐면 바로 이 죄 때문에 쫓겨나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 너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브의 속임에 넘어간 게 아니고 이브를 너무 사랑해서 결국은 이브라는 건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이제 하나님께 거역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아담은 우리가 잘 알듯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죽진 않았죠. 육적인 죽음은 그가 이제 930세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한 900년, 930년 이후에 이제 그런 육적인 죽음이 일어났지만 그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영이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담이 영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담이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 즉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거 우리가 알죠.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아담이 그 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을 때 살아있는 혼이 됐다라고 말했는데 그 아담의 존재를 보면 아담은 우리가 이제 아담이 곧 우리죠. 우리가 아담의 후손인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이제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어디에 변화가 나타나느냐? 제일 먼저 변화가 나는 것은 바로 영이라는 것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라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성경에 영이 죽었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예, 정확하게.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그 의미를 보았을 때 영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합니다. 영이 죽었다라고도 말하고 영이 기능을 잃었다라고도 말하고 영과 혼이 붙었다라고도 말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약에 보면은 영과 혼을 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혼, 혹은 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과 혼이 거의 붙어있다라는 거예요. 예. 아니면 이제 혼이 이제 영은 거의 죽은 것과 같은 반응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보는. 그래서 구약에는 거의가 우리 사람을 말할 때 혼이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신약에 왔을 때는 이제 영과 영이 거듭남을 인해서 영과 혼을 구분해서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이 다시 돌아가서 이 아담이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교제하시니 왜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영 안에서만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에 보이는 육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우리 이제 혼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쉽게 말하면은 이건 이제 껍질과 같은 것이고 우리의 혼이 있고 또 그 안에 내면 깊숙한 곳에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바로 무엇이냐? 이 영은 바로 나중에도 공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할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육이나 혼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결코 받으실 수 없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영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근데 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 영이 이제 죽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아담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 참 은혜가 많으시고 은혜가 뭐 영원하시죠. 긍휼이 영원하신 분이시죠. 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이 이렇게 범죄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로 있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로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그 아담에게 짐승 옷을 이제 입혀주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코트라고 짐승 옷을 입혀주시고 또 그 짐승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이제 피가 흘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보여주신 방법대로 배워서 한 사람이 아벨이고, 그리고 그것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한 사람이 가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벨의 재산은 받아지고, 또 가인의 재산은, 가인의 헌물은 받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아담에게 이제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 그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러한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제 일시적으로 죄를 덮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제사인 거예요. 제사.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율법을 보면 이 제사가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무슨 헌물, 뭐 희생헌물, 무슨 헌물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제사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율법을 주잖아요. 율법을 주시고 이제 제사의 법을 정하시잖아요. 근데 제사의 법을 정하시기 이전에 이미 이제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우리 아벨이 헌물 드린 거 봤죠? 보시면은 노아도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헌물을 드립니다. 노아가 이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거기서 거룩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려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제사잖아요. 그리고 노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시면은 성경을 쭉 보시면요.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렸고 이삭도 야곱도 다 제사를 드렸어요. 보시면. 근데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제사의 법을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시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뭐냐면 사람이 이제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 피를 통해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근데 율법을 보니까 이 율법에 바로 이 제사라는 것이 있고 또 이제 제사장이 이제 이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는 우리가 이제 영적 제사장이 된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 제사장이 된다. 구원받을 때. 그 여기서 이제 이 제사장이라는 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을 때, 그전에는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이삭도 그렇고, 노아도 그랬고, 모세는 아니죠. 뭐 하여튼 그전에 보면은 그들이 어떤 그 율법, 어떤 법이 없었지만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헌물을 가지고 또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법적으로다가 제사라는 것을 이제 정하시고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또 그냥 아무나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열두 지파, 특히 레위 지파에게 이 일들을 맡기시고 아론의 후손들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 제사라는 것,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 됐는데 그러면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왜 제정됐느냐?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나 제사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자체를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서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제사장을 따로 세우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냥 누구나 다 드릴 수 예전에 그랬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만큼 이제 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이 제사라는 것이 굉장히 거룩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이 제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것을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조심해라. 너희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와서 죽지 아니하도록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나아가다가는 즉시로 소멸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셔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이 잘못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소멸되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 막으시고 또 이러한 그 제사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사의 그 제사와 제사장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레위기 딱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쫙 하다가 성경 잘 읽다가 레위기 딱 들어가면은 눈이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자 그러고 또 한 장 읽으면서 눈이 감기잖아요. 이거는 참 우리의 연약한 육신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복잡하게 너희가 하나님께 나오려면 이런 복잡한 것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레위기를 만드신 게 아니고 제사라는 걸 만드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이걸 우리로 하여금 복잡하게 해서 니네는 나한테 나오려면 쉽게 나올 수 없어. 이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정말 인간의 연약함을 아셔서 육신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가 잘못 행함으로써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들을 위한 배려를 물론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이제 모형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한 배려예요. 우리가 함부로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이렇게 그 우리로 하여금 이제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율법이나 어떤 이런 이런 그 제사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복잡하다,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참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간을 위한 배려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이 성경에서 봤을 때 무조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정하셨나라는 걸 생각해보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사를 제정하시고 제사장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제사를 제정하시고 제사장을 세우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운 길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있어서 더 어려운 길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더 쉬운 길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것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배려이잖아요. 사람의 연약함과 육체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거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적인 제사장, 바로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제사장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는 것이에요. 예.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 된 것이에요. 예,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으로 인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예, 우리가 소멸될 걱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대변할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법칙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셔서 인간들을 위한 배려로 이러한 제사장 직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제사장들이 다 된 것입니다. 계시록 1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6절.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바로 우리를 이렇게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희생물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 이제는 그렇게 어려운 거, 뭐 이렇게 뭐 어려운 법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제하고 그분께 무엇이든지 아뢰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직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요, 우리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는 모든 행위는 아무리 거룩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이제 보면은요, 우리는 우리가 드릴 때 이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됐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하는 이 구제 희생 헌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그런 구원받았을 때 영적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 12번, 이제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구세주를 변호사로 갖게 된다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탄은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를 합니다. 예, 사탄이라는 그 뜻이 참소자잖아요. 대적자이기도 하고 참소자. 그래서 참소라는 게 뭐예요? 가서 하나님 옆에서 쉽게 말하면 내가 죄를 지으면 옆에 가서 하나님 저 사람 죄 졌어요 라고 이렇게 고발하는 고발자인 거예요. 예, 그래서 매번 이럽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죄를 졌어요. 이런 죄 용서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발하는 밉잖아요. 우리가 그 잘 아는 그 말이 있잖아요. 무슨 편드는 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그 시누이. 그 보면은 시누이가 항상 뭐예요? 고발하잖아요. 엄마, 제가 제 말이야. 맨날 이 옆에서 이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옆에서 그 가만히나 있으면 되는데 옆에서 뭐 잘못만 하면 짜 제발 하면 이러는 그런 참소자가 바로 이제 사탄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의 죄를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참 연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아직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그랬고 또 구원받고 나서도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죠. 그런데 사탄이 옆에서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계속 고발하는 것이죠. 사탄은 대적자이고 고발자입니다. 욥기서 1장과 2장을 보면, 욥기에 보면은 그 욥을 고발하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누구죠? 바로 사탄입니다. 욥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하늘나라에 딱 모였어요. 그래갖고 다 여기저기로 오고 또 하나님께서 사탄도 하나님께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사탄에게, 사탄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오니까 너가 이 땅에 있는 이 의인 욥을 보느냐, 그가 얼마나 의롭게 행하느냐라고 사탄에게 말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또 고발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욥이 그냥 의로운 게 아니다. 하나님이 먹을 거 잘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고, 예? 그러니까 모든 복을 주니까 이렇게 욥이 이렇게 의롭게 행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래서 있는 거 다 뺏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탄이 참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사탄이 욥을 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들 또한 이러한 사탄의 고발에 의해서 우리가 정죄를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고발하고 죄를 하나님께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이러한 이 사탄의 이 정죄를 피할 길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셔서 우리를 정죄받지 않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를 대변해서 하나님께 변호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참소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탄의 참소를 능히 막을 수 있는 변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그 헬라어로 이 변호인이란 뜻은요, 이제 이 영어를 보면 파카클레토스라고 해서 이 중재자, 인터세서라는 그 중재자라는 뜻인데, 이 로마의 사법제도에 보면요, 로마의 당시의 사법제도를 보면 이 변호사 이 제도를 두게 했어요. 이 변호사 제도는 뭐냐면 이 피고 잘못을 어떤 잘못을 해서 온 그 사람이 이제 피고죠. 피고가 이 재판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 피고를 돕게 하기 위해서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바로 이 변호자라는 것이죠. 이 이제 당시 로마에는 이러한 사법 제도에 이 변호사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변호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변호인이라는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변호인이란 피고를 돕는 사람입니다. 피고가 재판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죄가 없어진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정죄가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사탄이 참소 더 이상 안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죄나 참소가 구원받은 자에게는 효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변호자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사탄이 죄졌어요 말할 때마다 예수님,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구원받으면 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 없다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을지라도 또 어떤 사람은 구원받으면 죄 안 짓는다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죄 짓습니다. 예. 그러나 더 이상 이 죄가 우리에게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달라진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탄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사할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이 피를 흘린 사실을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정죄받지 아니하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정죄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죄인이 맞습니다. 죄 짓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죄 아닌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가 볼 때도 저는 죄 많이 짓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인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야, 넌 의인이야 라고 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이라는데 제가 아무리 죄인이라 한다고 해서 뭐 이것이 바뀌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토록 변호하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육신으로 연약하여 죄를 지을지라도 정죄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물론 정죄함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겠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이러한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사실은 또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죄를 짓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또 주셔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범죄하여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허물이시니 우리의 죄들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허물이시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기 때문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예. 그래서 사실 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받은 다음에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뭔가 요청해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귀를 돌이켜 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으면 하나님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편 66편 18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을 중히 여기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이것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갖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오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변호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언제든지 이 교제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변호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죄용서함 받고 다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호자가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때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여 죄 용서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눈을 가려서 죄 용서만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육신으로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의 후반에 보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어서 이러한 선한 행위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속히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를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이죠. 예, 기도하겠습니다.